2007년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미국에요 아주 괄목할 만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Live simply in a small house.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라 라는 표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downsizing 하는 운동 바로 small house movement입니다. 작은 집 운동은 말 그대로 작은 집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검색하면요. 트럭 한 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집에 썸네일들이 잔뜩 뜹니다. 가령 일본의 건축가 다카무라 토모야가 지은 스몰 하우스는 크기가 3평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도 더 작은 이런 집에서 살다가 폐쇄, 공포증 이런 거 생기는 건 아닌지 폐소 공포증이었죠. 죄송합니다. 의심이 들 법도 한데요. 정작 스몰하우스 거주자들은 큰 집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부담에서 해방되었고요. 그 덕에 잊었거나 무시했던 삶의 다른 가치들을 찾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스몰 하우스 무브먼트 팔로워들은 소유욕을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추석 연휴의 첫날 밤에 인사드립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추석 연휴 참 길죠, 이번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이든이고요. 정말 좀 기네요.
그 첫날 밤인데.
네.
지금 다들 설레이실 것 같아요. 계획 세워놓은 거 뭐 추진하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 쉬는 게 목적이고요. 이번 추석 연휴는.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 댁에는 못 내려갔어요.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댁이죠.
할아버지 댁.
네, 아버님과 같이 어머님과 같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시골이 밀양이거든요. 경남.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꽤나 먼 거리고.
네, 멀고 가면 이제는 얼른 시집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가라 한다기보다는 왜 안 가니? 그쪽이 더 맞겠죠.
네.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사실 그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가 또 있거든요. 있기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네. 그냥 편안 편하게 집에서 쉬시는 건데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 살짝 취기가 도는 가운데 네. 초면에 어느 분한테 네. 이 질문을 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시는 그 댁에 네. 집에 크기가 얼마나 되시죠?
더듬으시네요.
이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 밑에 살고 있어서 네, 네 감사하게도 좀 그래도 편안하게 네, 한 40평 정도 되는
40평.
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식구라면은 한 10평씩 나눠서 이렇게 여유롭게.
거실이라는 공간은 대부분 아버님의 차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제 방이 한 4평 정도 될까요?
충분한 네. 공간이겠군요.
그렇죠. 그럼 이승열 씨는
저도 뭐 네. 넉넉한데요.
네.
뭐 평수로 얘기하기 왜 이렇게 민망하죠?
그렇죠. 좀 약간 민망하네요.
네. 십자가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997년에
미국의 건축가
예, 예.
사라 수잔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The Not So Big House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난 운동이 이 발단이라고 하는데 Small House Movement예요. 사실 미국은 소비나 점유 공간 면에서 그 규모가 세계 최고죠. 이란 나라에서 삶의 규격을 최소화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이 운동이 각광을 받게 된 계기 뭔지 모르시죠?
뭐 금융 위기가 아닐까요? 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경제적인 이유겠죠.
네네.
2005년도 8월에 그 미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나시죠?
아, 네.
이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그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 많았죠. 한 건축가가 타이니 하우스라 할 만한 그 세 평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집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지어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트리나 P 피해자들에게.
네네.
그러면서 작은 집의 효용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싸고, 그러니까 영어로 여기 써 있네요. More affordable in acquisition and maintenance and ecologically friendly.
그래, 맞아요. 큰 집에 비해서 취득하기도 관리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후에 이 운동이 일본의 도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지로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작은 집을 권하다라는 책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하우스 푸어, 전세 제도의 몰락, 높은 월세 등등 시끄럽습니다. 한국에 지금 뜨거운 감자죠. 이 이슈 자체가 거주지의 소비와 관리 규모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뺄셈의 경제를 추구하는 작은 집 운동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고려를 넘어서 결국 삶의 가치를 바꾸는 문제라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작은 집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하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네, 추석 연휴 특집으로 골라본 이색적인 에세이 미국 작가 앰브로스 비어스의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이죠. 세 번째 감상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텐버그 프로젝트에서 재건하는 원서 파일을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북마크 게시판에 올려두었고요. 번역서 선물로 또 드립니다. 함께 북스 출판사에서 악마의 위트 사전을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빌리 할리데이의 Autumn in New York 듣고서요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Ambrose Bierce의 에세이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기억부터 비읍까지 감상했었죠. 오늘부터 시옷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케일린이 악마의 사전의 원문을 영어로 읽으면 제가 한국어로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단어는 사과입니다.
Apologize, verb, to lay the foundation for a future offense.
사과하다, 동사, 장차 무례를 범할 것을 대비해 그 기반을 닦는 행위.
Fraud, noun, the life of commerce, the soul of religion, the bait of courtship, and the basis of political power.
사기, 명사, 장사꾼의 생명, 종교의 진수, 구애의 미끼, 그리고 정치 권력의 기초. 앰브로스 비어스는 사과한다는 것을 앞으로 저지를 잘못에 대해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 행위로 봤군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사기, fraud에 대한 해석도 꽤 셉니다.
네. Fraud, a deception deliberately practiced in order to secure unfair or unlawful gain. 공정치 못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취득을 위해 용의주도하게 행하는 속임수가 사전적 의미죠. 네.
그러네요. 사기, 예술도 사기라는 말도 했죠.
네, 그러게요.
근데 미리 할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인가요?
뭐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는.
사과하면서 혹시 내가 분명히 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텐데
혹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텐데, 그죠?
그러게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웃어 넘길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다음부터는 강도가 좀 세질까요? 사랑이 다음번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Love, noun, a temporary insanity, curable by marriage or by removal of the patient from the influences under which he incurred the disorder. This disease, like caries and many other ailments, is prevalent only among civilized races living under artificial conditions. Barbarous nations breathing pure air and eating simple food enjoy immunity from its ravages. It is sometimes fatal, but more frequently to the physician than to the patient.
사랑, 명사. 환자를 결혼시키던가 아니면 이 병의 원인이 된 환경에서 환자를 격리시켜야만 고칠 수 있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 이 병은 뼈의 괴사를 불러오는 진일병 등과 마찬가지로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문명인들에게만 유행한다, 일어난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식을 하는 미개인은 이 병의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 병은 가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건 환자보다 의사에게 그렇다는 사실이다.
Darling, noun. The bore of opposite sex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사랑하는 사람, 명사. 미발달 단계에 있으며 이성에게 따분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앰브루스 비어스. 근데 지식인의 조건은 그 국가와 체제와 관습 말고도 애정관계에 대한 혐오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악마의 사전에서 참으로 신랄한 사랑 관련 어휘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문명이 가져온 질병, 일시적인 정신 착란이라는 점인데요.
상사병에 가까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달링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도 있었죠.
그렇죠. 원래 사전에서는 a dearly beloved person, charming, amusing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네.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눈에서 눈에 보일 눈으로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따분할 수도 있죠. 일단 대화가 잘 안 되죠. 끝도 없이 그 자신의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요.
네.
그런 친구 때문에 짜증난 경험 한두 번씩 다들 있지 않을까. 사실 사랑이 정신 착란이라는 해석은 앰브로스 비어스 이전이나 이후에도 많았었죠. 사랑의 단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기후학자 롤랑 바르트도 사랑은 정신 착란이다 라고 했답니다.
뭐 행복한 정신 착란이죠. 그런데 또 축복의 정신 착란이기도 하고요. 저도 빨리 이 정신 착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관련된 음악 하나 듣죠.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Ambrose Bierce의 에세이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 감상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이어서 이번에 Bierce가 응징에 나선 단어는 아마도 이 에세이의 존재 근거를 에둘러 표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사전, Dictionary거든요. 케일린의 원어 뜻풀이 나갑니다.
Dictionary, noun. A malevolent literary device for cramping the growth of a language and making it hard and inelastic. This dictionary, however, is a most useful work.
사전, 명사. 하나의 언어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서 탄력 없이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사악한 문인이 만들어낸 장치. 그러나 악마의 사전은 가장 유용한 사전이다.
Lexicographer, noun, a pestilent fellow who, under the pretense of recording some particular stage in the development of a language, does what he can to arrest its growth, stiffen its flexibility, and mechanize its methods. For your lexicographer, having written his dictionary, comes to be considered as one having authority, whereas his function is only to make a record, not to give a law. The natural servility of the human understanding, having invested him with judicial power, surrenders its right of reason and submits itself to a chronicle as if it were a statute.
사전 편찬자, 명사, 언어 발달의 특정한 단계를 기록한다면서 실은 언어의 성장을 방해하며 유연성을 마비시키고 그 조직을 기계화시키려는 해로운 존재. 대체로 사전 편찬자의 임무는 기록하는 것일 뿐 규칙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단 사전만 편찬하면 마치 권위자처럼 되어버린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비굴하기 때문이니 사전 편찬자에게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것을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마치 그것이 법령이기나 한 듯 하나의 기록을 곧바로 따르기 때문이다.
Let the dictionary, for example, mark a good word as obsolete or obsolescent, and few men thereafter venture to use it, whatever their need of it, and however desirable its restoration to favor, whereby the process of impoverishment is accelerated and speech decays.
예를 들어서 사전 편찬자가 좋은 말을 죽은 말이라거나 쓸모없어진 말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단어를 필요로 하거나 부활시키려 해도 그 말을 쓰려는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언어의 빈곤화가 촉진되며 언어가 쇠퇴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On the contrary, the bold and discerning writer, who recognizing the truth that language must grow by innovation, if it grow at all, makes new words and uses the old in an unfamiliar sense, has no following, and is tartly reminded that it isn't in the dictionary, although down to the time of the first lexicographer, heaven forgive him, no author ever had used a word that was in the dictionary.
이에 반해 통찰력 있는 저자가 언어는 혁신에 의해 성장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의미를 가진 낡은 단어를 사용해도 독자들은 공감하지 않으며 그런 단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In the golden prime and high noon of English speech, when from the lips of the great Elizabethans fell words that made their own meaning and carried it in their very sound, when a Shakespeare and a Bacon were possible, and the language now rapidly perishing at one end and slowly renewed at the other was in vigorous growth and hearty preservation, sweeter than honey and stronger than a lion, the lexicographer was a person unknown, the dictionary a creation which his creator had not created him to create.
그런데 최초의 사전 편찬자, 신이시여 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길. 아무튼 최초의 사전 편찬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저자란 게 있을 리 만무하다. 영어의 황금기인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독자적인 의미를 만들며 그들의 발음이 곧 그 의미를 전달하던 시대, 말하자면 셰익스피어나 베이컨 같은 저술가가 배출되고 영어가 힘차게 성장해 굳건히 보존되던 시대에는 사전 편찬자란 이름 없는 존재였으며 조물주가 설마 사전 편찬자 따위를 만들어내랴 싶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God said, "Let spirits perish into form." And lexicographers arose, a swarm. Thought fled and left her clothing, which they took, and catalogued each garment in a book. Now from her leafy covert, when she cries, "Give me my clothes and I'll return," they rise, and scan the list, and say without compassion, "Excuse us, they are mostly out of fashion." Sigismund Smith.
이쯤에서 읽어보는 사전에 관한 유의미한 시 한 편, 지은이 시기즈문드 스미스. 신께서 영혼은 소멸하고 형상만 남을지어다 라고 이르시자 사전 편찬자들이 일어나 흥하였다. 생각의 여신이 달아나느라 입던 옷을 남기자 사전 편찬자들이 냉큼 주워서 그 옷들을 하나하나 분류해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나뭇잎을 엮어 걸친 생각의 여신이 나 다시 돌아가고자 하니 내 옷을 돌려다오 라고 외치자 사전 편찬자들이 일어나서 목록을 훑어본 후에 냉혹하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그 옷들은 거의 다 유행에 뒤진 것들이라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이 언어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을 억제한다는 것. 그렇지만 사전의 형태를 있는 대로 빌어와서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킨 이 악마의 사전은 유용하다는 것. 앰브로스 비어스의 대담한 주장 잘 들으셨나요? 언어라는 것은 끝없이 생성되고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적 동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사전 속의 언어가 문인의 손에서 다시 탄생하면 그 언어는 예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뭐 실제로 사전에 없던 단어가 문인이 써서 새로 올라가는 예도 많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조이스의 Finnegan's Wake, 피네간의 경야. 이 작품 내에 쓰인 언어만 60개가 넘고요. 6만여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작가 자신이 많은 신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대서 읽어도 독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답니다. 제목부터 조이스가 만든 신조어라죠. Finnegan's. 여기서 F-I-N, Finn. 불어로 끝을 의미하고요. Negan, 이건 again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전 편집자라는 영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악마의 사전을 계기로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Lexicographer였죠?
네.
Lexicon 하면 어휘라는 뜻이고요. 고대 언어의 사전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grapher, G-R-A-P-H-E-R로 끝나는 단어들이요. 뭐뭐를 뭐 쓰는 사람,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뭘 기록하는 사람을 grapher라고 하는데 Lexicographer 같이 붙여서 네. 이제 사진 편집자라는 뜻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사진 찍는 사람은 photographer.
그렇죠. photographer.
속기사는 stenographer.
그렇죠. 그리고 전신기사는 telegrapher.
그렇죠.
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Go Find a Dictionary.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Ambrose Bierce의 에세이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 감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옷 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이어서 사탄을 보죠. 단어만으로도 비얼스의 악마적인 기질이 한껏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일린이 먼저 읽습니다.
사탄, noun. One of the creator's lamentable mistakes, repented in sashcloth and axes. Being instated as an archangel, Satan made himself multifariously objectionable. And was finally expelled from heaven. Halfway in his descent, he paused, bent his head in thought a moment, and last went back.
There is one favor that I should like to ask,
said he. Name it.
Men, I understand, is about to be created. He will need laws.
What wretch! You, his appointed adversary, charged from the dawn of eternity with hatred of his soul. You ask for the right to make his laws?
Pardon. What I have to ask is that he be permitted to make them himself.
It was so ordered.
사탄, 명사. 창조주가 범한 안타까운 과오의 하나. 이에 창조주는 머리에 장식띠를 두르고 손에 도끼를 들고 후회하고 있다. 사탄은 대천사직을 맡고 있었으나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러 결국 천국에서 쫓겨났다. 인간 세계로 내려오던 중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창조주에게 말했다. 꼭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제가 알기로는 머지않아 인간이 만들어진다는데 인간에겐 규칙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만.
뭐라고? 이 사악한 놈. 인간의 적인 내 놈이 인간의 규칙을 만들 권리를 달란 말이냐?
아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인간들의 규칙은 인간들 뭐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일은 사탄이 말한 대로 처리되었다. 성서상의 해석을 정반대로 뒤집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 사탄인가요? 저 기억을 좀 더듬어 볼게요.
네.
자유의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로마서 네. 7장을 한번 찾아보라고.
어머, 정말 제대로 알고
거기
계시네요.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네.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서 네. 내가 죄라는 개념을 안다. 그것이 없었다면, 탐하지 말라는 규율이 없었다면 내가 탐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율법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말하는 law, 규칙에 대한 얘기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요. 뭐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음악 네. 듣고 저희는 잠시 쉴게요.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Ella Fitzgerald의 Get Thee Behind Me, Satan.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Ambrose Bierce의 Essay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 감상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시호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탄이 바로 전 단어였죠. 다음번에 골라본 단어는요. 삼류문인입니다. 영어로는 Scribbler 군요. 케일린, 단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scribble, S-C-R-I-B-B-L-E 하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막 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소리.
이렇게요?
그게 scribble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scribbler라고 하면 엉터리 문인을 농담이나 비난의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글은 잘 못 쓰지만 쓰는 사람들.
문인인 척 하는 사람들.
그렇죠.
고갱을 천재라고 인정했던 그 통속 화가가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네네.
그렇다면 Scribbler를 악마의 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cribbler, noun. A professional writer whose views are antagonistic to one's own.
삼류문인, 명사. 자기 견해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
Consult, verb, to seek another's approval of a course already decided on.
상담하다, 동사. 이미 스스로 결심한 방침에 대해서 타인의 동의를 구하다. Scribbler. 엉터리 문인, 삼류 문인의 의미에 이어서 상담하다, consult의 의미까지 알아봤군요.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짜 문인은 자신의 세계관을 진솔하게 펼치지 못하고 정반대의 의견,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뭐 눈치를 본다는 의미에선 컨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자기는 속으로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게 괜찮은 거라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네.
그 명함을 자기의 직함을 컨설턴트라고 버젓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는데요. 저나 뭐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 없을 때는 네.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너무 vain 하면 그 사람이 컨설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있는 건가? 그건 어떻게 개발되는 건가? 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서치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근데 사기를 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요.
그건 영화의 세계일 거고요.
네.
물론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악 들으면서 잠시 또 쉬겠습니다. Coldplay, Fix You.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Ambrose Bierce의 Essay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 오늘 감상 여기까지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읽어보는 이색 영어 사전이었죠. 오늘로서 3일째고요. 추석 전날 밤인데 즐겁게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상한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딕셔너리 사전의 의미가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전을 읽고 있는데 이 사전만은 좀 유용하다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작가의 말도
대담하죠. 네,
대담하네요.
물론 자기 책이니까요.
그렇겠죠?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북스에서 악마의 위트 사전을, 100년을 이어갈 콘텐츠 북로드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제10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10월 6일 일요일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악마의 사전에서 미리 치읓 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추석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Ambrose Bierce식으로 추석에 관한 의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저희는 몇 분 선정해서 앰브로스 비어스의 악마의 위트사전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돌아올 때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하나 드릴까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네.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빙자한 싱글들이 괴로워하는 가족 모임. 네, 너무 개인적인 건가요?
너무 개인적이에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내일 저는 내일 할게요. 만들어 올게요. 네.
자, 끝곡으로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전날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